구약성경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 왕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통치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군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방 나라로서 특별히 잔인한 군대로 소문나 있었던 군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수르의 연대기에 의하면 사네립이 성벽으로 방비된 46개의 도시와 요새를 포위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책벌로 이해했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마음을 찢는 표시로 옷을 찢었고 그리고 애통하는 표시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왕의 신하들 관리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이런 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도록 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그 뜻을 왕의 신하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두 달 전에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은 37장 36절 이하에서 성취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속되는 산헤립의 위협과 또 산헤립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이 뭡니까? 산헤립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장수 이름은 랍사게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쭉 써나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7장 7절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히스기야가 전해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사건을 지금 8절 이하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랍사게가 돌아간 곳은 라기스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림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랍사게가 림나라는 곳으로 갔느냐?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대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서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8절에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죠? 림나로 갔죠. 림나로 가서 결국은 랍사게가 자신이 섬기는 왕 산헤립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보니까 그 왕 산헤립이 싸우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는가? 그것은 구절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구스왕 디르하가와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이 구스왕은 실제로는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본래는 애굽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구스왕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이 애굽 왕 디르하가가 구스 왕가에서 태어난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구스 왕 디르하가와 싸우려고 했는가? 유다와 애굽은 반 아수르 정책을 폈죠. 유다와 애굽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의 압제를,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이런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유다를 함락시키려고 할 때 이미 유다와 동맹관계에 있는 애굽이 출정할 것을 예상하고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만 치기 위해서 병력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듣고 애굽 왕이 군대를 파송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군대를 많이 출정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상대로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애굽 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본진에 합류해서 우선은 더 강대국인 애굽을 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디르하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산헤립이 호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랍사기의 군대를 본진에 합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호출을 지금 받고 랍사게가 사내리브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내립이 랍사게에게 호출을 해서 군대를 본진에 합류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써 보냈는가? 첫째로 편지를 써 보낸 이유는 전략적으로 볼 때 앞에는 유다, 뒤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두고 싸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덜 약한 이 예루살렘을 빨리 함락시키고 빨리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본진에 합류한 랍사게 군대와 힘을 합쳐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은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의 연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산헤립의 편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연설은 유다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산헤립의 편지는 히스기야 왕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고 항복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똑같은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 군대와 싸우려고 덤벼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군대를 일시 철수시켜야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히스기야는 당연히 아니 쟤들이 왜 에워쌌다가 갑자기 사라졌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자신들이 가는 다시 말해서 철수하게 되는 그 배경과 이유를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작전상 일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뭐 비록 군대를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일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좀 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유다를 허물어뜨리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대를 철수시키면서도 당당하게 서신을 써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항복 요구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유다를 쉽게 손아귀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랍사게 군대를 합류시켜서 애굽 왕 디르아가와 전쟁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서신서를 써 보낸 거죠. 산헤립이 편지를 써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애굽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일시 철수시키는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기를 얻게 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애워쌌던 군대가 일시 철수하면 아 이제 살았다 이들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산헤립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 상황은 똑같다. 우리가 잠시 군대를 빼서 애굽과의 싸움을 싸우겠지만 상황은 똑같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애굽과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러 가는데 애굽도 분명히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그런 헛된 기대 같은 거 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 라는 뜻으로 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군대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죠. 이미 이사야는 애굽이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 20장 6절, 20장 또 7절, 31장 3절 등등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었죠. 자, 그런데 아수르왕 산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보낸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뢰와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랍사게가 연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뭘 믿느냐? 네가 믿는 구석이 뭐냐? 너의 의뢰 기초가 어디냐?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믿음을 흔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죠. 본문 10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히스기야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선 안 된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속인다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내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시면 왕의 신뢰와 믿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속어 넘어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한 존재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공격할까요? 신자들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뭐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핵심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뭐 질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핵심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내려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내용을 읽어봐도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시험을 그들의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될 겁니다. 히스기야로부터 행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산립은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보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저런 나라들을 허물어뜨린 이 사실을 일반 백성들은 무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이런 사실을 더 분명히 확증하기 위해서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다손처럼 지금까지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그 목록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에 함락시킨 성읍만이 아니라 최근에 함락시켰던 성읍 하맛, 아르바, 스발와임, 헤나, 이와왕 도대체 이들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믿었고 또 그들의 어떤 무당 혹은 주술사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도와줄 거라는 그런 계시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너도 다른 수작 부리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군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가 이런 왕들이나 혹은 장군들을 사로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고 사지를 잘라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가들의 기록이에요. 따라서 산헤립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사실이고 히스기야 역시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산헤립이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는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줬다가 풀었다가 다시 줬다가 풀었다가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에게 일시 자유를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로잡아서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자유에 대한 기쁨에 비교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아마 이런 방식이 통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여러 말로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자의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는가 하면 이런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세상 열강을 의지했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징벌과 책벌임과 동시에 징계의 막대기였죠. 결국 이런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맞으면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연단이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왕의 실수, 부왕의 실수를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시험과 현실과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이 지혜로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1단계에서 5단계로 바로 뛰시는 분이 아니라 1단계를 못 거치면 평생 1단계를 거치도록 하셔서 2단계로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아하스가 행했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현저하게 다른 자세와 태도로 이 시험을 이기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히스기야만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아수르 군대가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군대를 철수시켜서 포위망이 이제는 풀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 대적 세력들이 물러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기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침입했을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받아들였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식년에 종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그런데 안식년에 종을 풀어주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종들을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이 돕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역시 똑같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축하면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고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우 격분해서 책망한 사실은 예레미야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오만 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도 늘 낮은 자세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지 못한 사람인가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경향성이에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시종일관 겸손한 사람은 늘 겸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몸을 딱 낮춥니다. 조금 상황이 호전이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의 교만을 여지없이 발휘하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본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편지를 펴놓았는가? 하나님이 읽으시도록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우리들이야 사정을 모르니 아이들이 이런저런 울음을 겪을 때 아이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펼쳐놓은 것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 충격과 분노의 그 정서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감없이 드러낸 거죠. 이런 차원에서 또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자신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과 또 어려움들 혹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말거리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자세를 가리켜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알리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은 쉬쉬하지요. 그것이 곧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병과 처지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숨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자소와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성도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도 그런 사실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짐을 나눠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돼요. 대상과 실체에 대한 이해 없는 강구는 이방신에게 부닥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히스기야는 먼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스랍들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저렇게 어긋맞대고 있는 바로 그 시은소, 바로 그 장소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주님께서 성막 제도를 계시하시고 난 다음 이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대면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리고 힘들 때마다 지성소에 나오면 하나님 그분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만군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모든 군대 하나님 가장 강력한 분이다. 전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사야 13장부터 35장까지가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13장부터 35장까지의 요약이에요. 주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러하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들어 누우면 하늘거리는 이 나뭇잎과 가지들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배경 얼마나 멋있는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저희 청년들이 중국 선교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북한 지역 접경을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늘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처음 다 단체 카톡방에 하늘 사진을 막 올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아름답고 멋진 분이신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해서 세상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18절에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왕을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앗수르 왕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표현은 신을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마치 장작을 불구덩이에 던지듯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정복을 당해서 인간에 의해서 불구덩이에 내던져짐을 당하는 신이 무슨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이에요? 우리가 신는 신은 될 수 있겠으나 인생이 섬기는 진정한 신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에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다섯 개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울여 달라. 그 다음에 들으시고라는 말은 두 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눈을 떠 보십시오라는 말 그리고 보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대조되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 59장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아주 길고 귀가 쏘무지기처럼 쏘무지를 잘 모르시죠 참. 제가 어릴 때 그 스티브 오스틴과 함께 쌍별 이루었던 여자 전사입니다. 멀리서도 개미 소리,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들어요. 쉽게 말합니다. 과연 뭐 팔이 길고 정말 귀가 아주 밝다는 그런 뜻일까요? 천문의 말씀이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은 그분이 능력은 많은데 인간들과 인격적 소통을 하지 않아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그 간구와 필요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살피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의 것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하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적은 그런 상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은 뭐랄까요 빈 그릇을 끓는 소리 비슷한 그런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칼빈은 우리는 자주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기도한다 라면서 보편적인 신자들의 미온적인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했던 일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일 뿐이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신들은 실제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심리적 투사의 결과물이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솔깃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상상해낸 신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무와 돌로 하나님 그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십계명 암송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거부하는 거죠? 우상을 타파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저희 교회당을 딱 보고 무슨 강당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꽃이 하나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무슨 악세사리가 하나 있습니까? 성구가 걸려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의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강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긴 반면에 강구의 내용은 딱 한 문장,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높이는 일은 별로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아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기도의 모범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인자와 자비와 궁휼이 풍성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기도는 간단한 한마디로 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족해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 기도가 끝이 나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뜻으로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최종적 삶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간구가 잘 나타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실을 의식할 때만 진정한 영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내 자리는 확보되느냐? 나에게 지분은 있느냐? 내가 이런 일을 지금 어렵게 하긴 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이익이 있느냐?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또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신 바 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기가 죽거나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남 부러운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마음은 금세 사라져요.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행복이 최종적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라든지 자녀가 잘 자라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다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세상은 항상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5대 솔라라는 걸 잘 아시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사이에 송령을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도리의 최종 결론은 송령이고 송령이 기초가 된 신자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단 1회적인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아는 것, 가진 것,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죠. 그 믿음, 무슨 그 알량한 믿음 가지고 뭐 신앙의 정제를 지킨다고 하느냐,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견제하고 있는 근본적 믿음의 토대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한 수단 사람들, 우리 부장님도 그리스도인인데 뭐 술 먹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 교회도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 계약서 썼는데요. 싸게 드릴 테니까 다운 계약서 씁시다. 뭐 이런 식의 제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자꾸 허물어 뜨리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세상에 믿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인간이 그냥 도끼로 패가지고 장작 더미에 불뚝구 더미에 던져버리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존재이니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권면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를 경외함으로 또 주를 의지함으로 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식한 선을 행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시편 찬송 185장을 찬송하고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